에베소서 23번 메시지 중간에 막힌담을 허심.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중간에 막힌담을 허신 것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심. 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 모두를 위해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모두를 하나로 만든다는 점에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시요 우리의 화목이십니다. 인류의 타락과 택한 족속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에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둘은 하나로 매는 줄이신 구속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나머지 인류 간에는 여전히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이 구분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것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분을 제거하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매는 평안의 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인 중간에 막힌 담. 14절은 중간에 막힌 담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은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이고 이 규례는 사람이 육체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들의 첫 번째가 사람이 육을 베어버리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할례당인 유대인과 무할례당인 이방인 사이에 주요한 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막힌 담인 이 구분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두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즉, 도적질과 부모를 공경함에 관한 계명 같은 도덕적 계명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과 같은 규례적인 계명이었습니다. 할례와 먹는 규례에 관한 계명은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 규례적인 계명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먹는 것을 다루는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도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세 가지 주요 규례는 할례와 안식일을 지킴과 음식의 규례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에 대한 수많은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례들이 유대교를 바치는 세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을 지키는 기둥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사역하실 때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심으로 안식일을 깨뜨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로 인해 매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아주 약한 정도였지만 음식의 규례를 깨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규례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을 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규례를 깨뜨림으로써 유대교의 다른 한 기둥이 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의 기둥을 넘어뜨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할례라는 존중하는 말을 절단이라는 경멸하는 말로 바꾸어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할례당을 개들이라고 부르고 빌립보인들에게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들이 보기에 그는 예수보다 더 고약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교에서 첫째가는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안식일이나 음식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유대교의 나머지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율법과 의식적인 율법의 차이를 생각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율법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나 영원 세계에서도 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규례적인 계명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가 사는 세대에 달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세례요한 이전에 나타난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일과 음식에 관한 계명은 어떤 특정한 시기 동안 유효했었습니다. 바울이 의미한 중간에 막힌 담이란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에 관련된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들이었습니다.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모든 규례나 의식이 가로막는 담이 됩니다. 규례적인 계명은 처음에는 인간의 육체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을 베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적인 계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간직하기 위해 조심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들은 불결했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걸을 때 분별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어디든지 더러운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의 생활에서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거듭거듭 상고함으로써 되새김질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담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구분과 구별은 할례당인 유대인과 무할례당인 이방인을 원수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규례는 적대감을 낳습니다. 1963년에 나는 텍사스주의 타일러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받았었습니다. 그 집회 중 나는 아주 조용하게 아멘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경고하기를 이 지방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나는 아멘이라고 감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기를 고집했더라면 분열이 일어나고 적대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 읽기를 실행하는 것까지도 중간에 막힌 담이 되고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고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떤 규례를 교회 생활 가운데로 가져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규례들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회 중에서 외치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은 조용한 것을 원할 것입니다. 외치는 것이나 조용히 하는 것 중에 하나를 규례로 만든다면 이러한 규례는 분열뿐만 아니라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나는 그러한 규례로 인해 적대감이 생긴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1963년에 몇몇 형제들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모임을 방문하러 갔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나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한 형제가 나에게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인가?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느냐? 왜 당신은 다른 성도들과 다르게 두기를 고집하는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집회에서 행하는 몇 가지 실행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막힌 담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에게 동참했습니다. 나는 1933년 만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던 중 하루는 몇몇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중국인 청년들처럼 나도 중국과 일본 간의 비우호적인 정치적 관계 때문에 일본 사람을 미워하도록 교육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듯이 신발을 벗고 다다미에 앉았습니다. 물론 의자 대신에 다다미에 앉는다고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집회 중에서 위치거나 조용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양쪽을 언급한 구절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특정한 실행을 좋아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실행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그 실행으로 갈리게 하고 적대감을 일으키는 규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에 관한 규례들과 같은 각종 규례들로 인하여 분열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침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침례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악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분열됩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허용하지만 오르간은 허용치 않고 다른 사람들은 또 그와 반대입니다. 규례들을 갖자마자 즉시 분열이 옵니다. 나는 집회 가운데서 외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누리지만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실행을 주장하면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규례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규례들이 폐지되었습니다. 규례들은 증오감과 분열을 야기시키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서로의 사이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규례는 적대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형제가 수년 동안 즐거운 교통을 나눠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외치는 편이고 다른 사람은 조용히 하는 편이어서 서로 적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신 서로 미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질투는 지독한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활한 살인자 사탄으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질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거나 부도덕한 것이거나 우상 숭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규례들을 거부하고 성도들의 실행에 보조를 함께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실행에 찬성치 않을지라도 우리는 규례들이 발붙일 근거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과 보조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그리스도는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규례들도 거기에 못 박혔습니다. 2장 15절에서의 율법은 도덕적인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규례들과 같은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입니다. 규례들은 생활하고 예배하는 형태나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생활하거나 규례를 받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규례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회복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여러 나라들, 예를 들면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생활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릅니다. 주의 회복에서 일본인들과 한국인들과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같은 생활 방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의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매우 이른 새벽 5시 반에 새벽 지표를 갖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행을 미국인들에게 강요한다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은 음식을 먹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국인과 유럽인들은 칼과 포크를 사용하고 중국인들은 젓가락을 사용하고 인도네시아인들은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와 대만을 방문한다면 당신은 그곳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와 대만 사람들도 서방을 방문할 때에는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규례들을 제거하기 원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 사람들은 더욱더 긴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즉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한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방식에 관하여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어떤 규례들을 갖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다르게 된 것은 바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바벨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규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머무르거나 살 때에는 가능한 한 그곳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우리의 본국어를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속받고 회복되어 그리스와 교회 생활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사람들을 나누게 하는 차이점을 미워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화적인 차이를 지위의 표시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지위는 그리스도와의 참된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방이나 지피수의 특이한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함께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실행이든지 그것이 우상 숭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닌 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특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을 버린다면 주님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담을 허는 것은 세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차이점을 고집한다면 이러한 네 방면에서의 교회 생활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차이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복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갖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하여 모든 차이점이 우리의 발 아래 놓여져야 합니다. 육체로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육체로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육체가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육체로부터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육체 안에서였습니다. 그분이 못 박혔을 때 성전의 휘장으로 예표된 그분의 육체는 갈라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성경에 의한 기본적인 규례는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규례들도 폐해진 것입니다. 기본적인 규례들이 폐해졌을진데 더 작은 규례들은 마땅히 폐하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규례도 지키지 말고 새로운 규례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하여 융통성 있고 모든 차이점을 떨쳐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